방금 읽었던 우리 본문은 방금 불렀던 찬양의 가사의 모티브가 된 시편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시편이고요. 많은 찬양 가사에 영감을 주었던 본문이고 우리도 잘 알고 있는 시편입니다. 여러분, 시의 장르로 되어 있는 성경은요, 어떤 장르보다 본문의 위치 혹은 본문이 가지고 있는 구조가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점을 줍니다. 우리 본문을 먼저 좀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을 나누는 방식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반복되고 있는 단어들을 좀 살피면 좋고요. 그리고 좀 중요하다 싶은 단어를 중심으로 문단을 이해하면 됩니다. 문단을 나누는 것에는 절대적인 법칙은 없고요. 제가 했다고 옳은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하셨다고 틀렸던 것도 아닙니다. 내가 잘 이해하기 쉬운 구조로 문단을 이해하면 됩니다. 여기서 보면 우리 반복되고 있는 단어가 나오죠. 피난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전반적으로 오늘 시의 전체 주제는 하나님의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절의 피난처, 그리고요 또 어디 나오죠? 7절의 피난처, 그리고 11절의 피난처, 이렇게 피난처가 등장합니다. 반복되고 있는 구절이 나오죠. 정확히 우리 몇절몇 절이죠? 두 절이 정확히 반복되고요. 히브리어도 아주 똑같습니다. 바로 7절과 11절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7절과 11절을 그래서 우리는 후렴구 정도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우리 7절을 중심으로 그리고 11절을 중심으로 나눌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중요한 단어가 한 가지가 등장합니다. 어떤 단어죠? 성경 전체 속에서 한 번만 등장하지만 아주 중요한 단어인 4절에 있는 바로 하나님의 성, 지존하신 이의 성소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의 개념, 성소 개념, 시온산의 개념이 4절에서 등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4절과 7절까지를 한 덩이로 볼수 있고요. 1절과 3절을 그 전에 또한 덩이로 볼수 있고 8절부터 11절까지를 한 덩이로 볼수 있습니다. 크게 세 덩이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절과 3절은 도입부, 서론으로 볼수 있고요. 4절과 7절은 1절, 우리 노래로 말하자면 가사 1절이고요. 그리고 7절은 후렴구, 그리고 8절에서 11절까지는 2절이고요. 마지막 11절은 또 후렴구,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각각 어떤 의미를 좀 가지고 있죠? 크게 보자면 1절에서 3절까지는 문제 제기를 합니다. 문제 제기를 해요. 이런 고난 중에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냐라는 문제 제기를 하고요. 4절에서 7절까지는 어떤 내용을 줍니까? 하나님이 성 안에 계셔서 성을 다스리시고 성의 주권자가 되시고 우리 주인이 되시기에 우리 함께 하시기에 땅은 흔들리고 바다는 뛰놀아도 교회는 안전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8절에서 11절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죠? 성전 안에 계셨던 하나님이 성전 밖으로 걸어 나오십니다. 성 밖도 주관하시고요. 전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되신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크게 문단별로 우리 말씀을 아주 간략하게 우리 긴 시간 아니기 때문에 자세히는 살피지 못하지만 중요한 점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입부 1절에서 3절까지는요, 문제 제기를 합니다. 주제를 던지고요. 1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이렇게 말합니다.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신데 왜 시인이 이 말을 우리에게 언급하고 있냐면 2절과 3절을 보면 잘알수 있습니다. 우리 2절, 3절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셀라. 네. 우리에게 깊은 환난이 있습니다. 오늘 시인은요, 그것을 창조의 질서가 흔들리는 것 정도로 우리에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환난이 한 개인에게 올 때나 공동체에게 찾아올 때 마치 창조 질서가 다 흔들리고 지진이 나고 해일이 일어나는 것 같은 느낌으로 개인에게 주관적으로 그 환난은 다가옵니다. 조금 꼼꼼히 살펴보면요, 2절에서 보시면요, 좀 시적인 기법을 2절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2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서 땅이 변하든지는요, 좀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다시 번역을 하면 땅이 흔들리다 이렇게 표현하면 좋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있는 산이 흔들리다와 좀 반복되어 사용하고 싶지 않아서 아마 번역자들이 땅이 변하든지 이렇게 번역을 해놓은 것 같은데요. 히브리어는 굉장히 유사한 단어를 썼습니다. 땅이 변하든지 무르라는 단어를 썼고요. 산이 흔들리다 무트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히브리어도 비슷한 단어, 비슷한 발음으로 반복을 해서 땅과 산이 아주 지각 변동을 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그렇지 않습니까? 마치 고난은요, 고난 당하는 자에게는 세상이 격변하는 듯한 느낌을 가지고 옵니다. 여러분, 창조 질서가 흔들린다는 것이 인간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옵니까? 무력감으로 다가와요. 일본의 동해에 있었던, 몇 년 전에 있었던 그 지진, 사람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원자력 발전소가 다 무너져버리고 말았잖아요.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겁니까? 땅이 흔들리고 산이 변한다는 이 표현은 고난 앞에서 무기력한 인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간, 그저 모든 것을 다 손에서 놓고 싶고 무기력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간의 이 고난을 당한 인간의 존재의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아픔이 있는 성도님들에게 제일 힘든 점이 뭐죠? 아픔 자체도 힘들어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무엇이죠? 내가 이것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사실은 내가 지금까지 배워왔던 것, 익혀왔던 것, 나의 달란트, 나의 재능, 나의 학력, 심지어는 돈의 힘까지도 전부 다 부족해요. 땅이 흔들리고 산이 뒤집어져 버리고 말합니다. 3절도 비슷한 뉘앙스인데요, 좀 더 강해집니다. 3절에 보시면요, 바닷물이 솟아납니다. 해일이 일어나요.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로다. 3절에서의 산은요, 2절에서도 산이 나오죠. 다른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3절에서의 그 산은요, 복수형으로 사용했어요. 히브리어에서는요, 이것을 장어명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산은 태산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옳습니다. 높은 산, 세상에서 가장 높은 산도 흔들립니다. 그리고 이 3절에서의 흔들리다는 2절에서의 흔들리다라는 무트란 단어와 다른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여기서 흔들리다는 단어는요, 지진과도 같은 흔들림입니다. 태산이요, 지진으로 완전히 무너져버리고 말아요. 2절에서 닥쳐왔던 고난이 3절에서는 더 크게 왔어요. 감당이 되지 않고요. 마치 이 그림은요, 3절의 그림은 종말의 때와도 같습니다. 심판 앞에 선 사람의 모습. 고난은요, 우리에게 심판을 선고합니다. 넌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우리의 본 모습을 보게 하고요. 끝내는 우리로 직면하게 합니다. 우리의 무력함을 직면하게 하고요. 또 한 가지 더 직면하게 하는 것이 무엇이죠? 이 무력함 앞에 외부의 도움이 필요하겠구나. 내 힘으로 되지 않겠구나. 절대적인 구원자가 우리에게 필요하겠구나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2절과 3절의 그림입니다. 자, 그래서요, 이제 4절에서 7절로 넘어갑니다. 이제 우리에게 구원의 손길이 오는데요. 세상의 산들은 뒤집어지고 있고요. 바닷물이 뛰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 4절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 4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 시내가 있어 난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마치 1절부터 3절까지의 시편과 다른 시인 것처럼 4절에서는 어조가 변합니다. 지금 세상은 어때요? 산이 뒤집어지고요. 바닷물은 해일 때문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4절은 어때요? 하나님의 성은 지금 어떻습니까? 목가적인 분위기입니다. 시냇물이 흐리고요. 그 시냇물 때문에 그 시냇물로 인하여 모든 사람들이 다 기뻐하고요. 하나님도 기뻐합니다. 너무 다른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이것을요, 어떤 구약학자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4절을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오 강이여, 그대의 시냇물들이 하나님의 성 지극히 높으신 분이 계신 장막의 성소를 기쁘게 하는구나. 이 강을 의인화해서요, 더 그림을 극대화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대조의 기법을 사용하죠. 1절부터 3절까지는 해일이 일어나고 땅이 뒤집어지고 지진이 일어나 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4절은 어때요? 하나님의 성은 잠잠합니다. 고요하고요. 5절에서 보시면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그래서 성이 흔들리다고 하는 이 단어는요, 2절에 산이 흔들리다라고 하는 그 단어와 정확히 똑같은 단어를 사용해서 대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은 흔들리고 세상은 무너지고 환란으로 세상이 뒤집어지더라도 하나님의 성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를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5절에서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흔들리지 않는 이유는요, 그 성 자체가 강하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이 견고하기 때문이 아니었고요, 하나님의 성에 사는 사람들이 탁월하거나 위대했기 때문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에.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정말로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시대에 교회에 필요한 확신이 저는 이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개인에게 필요한 확신이 이것이라고 믿어요. 이 간단한 말 한마디, 성경이 우리에게 자주 하고 있는 이 말 한마디에 우리가 동의되지 않고요, 이 사실 하나를 잘 믿기 힘들어합니다. 우리 어떻게 믿죠? 아, 나에게 좀 이것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우리 시대 교회에 좀 유명인이 있어서 이 교회를 지켜야만 될 것 같아요. 교회가 잘 되고 못 되고가 한 유명인, 유력한 자에게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 저 위대하신 분, 아, 저 설교를 괜찮게 하시는 저 분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우리 개인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래저래에게 성공해야 될 것 같고요. 우리 자녀들이 좀 탁월해야 내 얼굴이 좀 살 것 같고요. 내 안에 이러저러한 능력들이 좀 개발되어야 이 땅을 잘 살아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 주위에 인간의 신화를 하나씩 둘씩 허물고 계십니다. 특별히 교회에 있는 잘못된 신화를요, 하나님은 하나 둘씩 허물고 계세요. 우리 어제 담임 목사님 저녁 설교 들었죠. 어떤 말씀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석에 가서 앉기를 기뻐하라. 이것은 문자 그대로 뜻도 있겠으나 우리의 마음가짐, 태도, 하나님이 상석에 계시고 하나님의 우리의 주권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우리의 고백을 하나님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정말로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에 여러분의 개인의 삶이 안전한 것이 거기에 있다는 거 정말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 되신다는 사실 정말로 믿고 계십니까? 우리 시대의 교회의 이 간단한 확신 하나가 무너지면서 모든 근간이 다 흔들려버리고 마는 거죠. 어디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까? 교회가 영광스럽고 안전하라고 하는 그 시초가 어디에 있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이 확신 속에 여러분의 인생을 맡겨드리는 지혜가 있길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 문단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8절에서 11절까지. 자, 그런데요, 아, 여기 중요한 점이 한 가지 나옵니다. 우리 두 절 한번 읽어볼까요? 8절과 9절 두 절을 한번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여러분, 우린 본능적으로요, 교회 안에 있을 때는 하나님이 그래 함께 계시지, 우리 간사 모임을 하거나 목자 모임을 하거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임재의 느낌을 좀 알고요, 아, 교회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국내 선교를 가거나 해외 선교를 갈 때는 우리 직접 경험을 하기도 해요. 그렇죠? 그런데 본능적인 확신은 무엇이냐면, 과연 이 성 밖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실까? 내가 일하는 그 현장, 그 학업의 현장, 직장의 현장, 가정의 그 처절한 곳에서 하나님이 좀 우리와 함께 하실까라고 하는 의문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스탠스를 어떻게 좀 가지고 가냐면 교회 안에서와 교회 밖을 좀 다르게 가져갑니다. 교회 안에서는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원리대로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요, 교회 밖에서 혹은 남들의 눈이 뜨지 않는 곳에서 혹은 내가 좀 가면을 쓸 수 있다라고 생각되는 곳에서는 좀 다른 원리를 가지고 갑니다. 이것을 좀 어려운 말로 이원론이라고 말하죠. 다른 스탠스를 취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 8절에 보면요, 성전 안에 계셔서 우리와 함께 계셔서 성을 흔들리지 않게 붙잡고 계셨던 피난처 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성전 안에만 계시지 않고요, 성전 밖으로 성큼성큼 걸어 나오십니다. 그렇죠? 그리고 어디까지 가십니까? 8절에 보시면 땅끝까지 이르르세요. 땅끝까지. 거기서 무슨 일을 하시죠? 9절에 보시면, 9절을 한마디로 하면 무슨 말이 됩니까? 전쟁을 멈추게 하십니다. 전쟁의 주관자가요, 전쟁을 멈추게 하세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 구절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지금 남북이 만나서 종전선언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남과 북의 선언만으로 되지 않아요. 왜요? 왜 그렇죠? 남과 북은 그만큼 선언할 그만큼의 힘이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강하지 않기 때문에 종전선언을 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어떻게 돼야 되죠? 강대국이 개입되어져야 돼요. 우리는 본능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되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강대국이 반드시 개입이 되어져야 됩니다. 왜요? 미국은 강하기 때문에. 여러분, 전쟁을 멈추게 한다는 건요, 그 존재가 강하시기 때문에 가능해요. 여기서 보면요,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신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자주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와 전쟁을 마치고 승리를 했을 때 이방 나라의 무기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다 태워버리도록 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죠? 전쟁의 무기에, 우리의 전략에 이스라엘의 운명이 걸려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누구에게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 왜요? 그분은 강하시기에. 여러분, 진짜 믿으십니까? 제 재미있는 일화가 한 가지 있는데요, 저 고등학교 때요 교련 배우지 않았습니까? 저희 때 저 교련 선생님이 정말 너무 무서운 선생님이셨어요. 이거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무서우신 분이셨는데, 그분이 베트남전에 참전하셨던 분이어서 지나간 얘기로 베트콩을 본인이 어떻게 이렇게 죽였는지를 말하는데, 뭐 키는 저보다 작으셨고요, 몸도 호리호리 하셨어요. 그런데 덩치가 산만한 고등학생 남자아이들도 그 선생님의 눈빛 하나에 다 제압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막 교실에서 우리들이 치고받고 떠들고 싸우다가도 그분이 교실 문을 여시면 정말 찍소리 한 소리 낼 수 없었어요. 왜요? 그분 너무 강하셨어요. 우리 감당하기 힘들었습니다. 베트콩을 죽이셨다는데 저희가 어떻게 하겠어요? 강하신 분이기 때문에 조용해지고 전쟁에 멈춥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지각변동, 지진 같은 환란, 고난, 세상에서 감당하지 못할 일들, 교회 아픔들, 어떻게 평정될 수 있을까요? 우리의 능력으로요? 아니요, 하나님으로. 왜요? 그분 강하시기에. 강하신 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그것이 가능합니다. 오늘 하루도 그 강하신 분과 동행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임마누엘로 오신 우리 그리스도. 임마누엘이 어떤 뜻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강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 계신 그리스도로 오셨고요, 그리스도께서 모든 율법의 요구에 순종하셨고 율법을 완벽히 지키셨고 끝내는 율법의 요구인 죄의 대가를 다 치르셨습니다. 그리고는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이제 내 길로 따라오라, 제자의 삶을 살아가라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과 동행하심으로 여러분의 삶이 평안하시고 안전하시고 피난처 되신 하나님께, 세상은 흔들릴지라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놀라운 은혜가 오늘 하루 가운데도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할 때 여러분이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 중에 정말 우리의 인생의 근간을 흔들 정도로 마치 바다 해일이 일어나고 땅이 흔들려버리고 지각변동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날 정도의 아픔을 겪고 계신 분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들으시고요. 왜 그것이 가능하냐면 그분은 강하시기 때문에, 그분은 흔들리지 아니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의 인생이 흔들리지 아니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은요 교회 안에만 국한된 건 아니고요, 우리 개인의 삶들, 일터의 그 현장과 직업과 우리가 만나야 될 사람들과 우리의 소명과 사명과 우리 학업의 현장, 결혼의 현장, 가정의 현장 다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그 믿음을 가지시고 오늘도 기도하시며 오늘 하루를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시간 다 같이 한번 오늘 말씀을 붙잡고 다 같이 한 소리로 기도하며 오늘 하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붙드신 것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